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떻게 설 연휴들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설 지나고 나면 아이들은 부자가 되고 어른들은 두둑했던 지갑이 다시 홀쭉해지죠. 지갑 가득가득 채워갔던 어른들 세뱃돈은 고스란히 또 아이들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테니까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세뱃돈을 줄 때 꼭 봉투에 넣어서 봉투 겉면에 이건 책값 또 이건 붓값 이렇게 용도를 적어줬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말고 용도에 따라서 돈을 잘 관리하라 하는 당부였겠지요. 세뱃돈을 건네는 마음은 이렇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같을 텐데 요즘은 이왕이면 아이들 이름으로 금융상품 하나 잘 알아봐서 또 운 좋으면 액수도 많이 불려주고 용돈 생길 때마다 잘 활용해서 경제관념도 생기게 해주고 싶은 게 다 같은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을 중간에서 부모가 맡아줄 요량으로 다 세뱃돈 이리 가져와라 또 이렇게 부모 지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아이들의 세뱃돈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까요? 오늘은 아이 명의의 통장, 아이 명의의 금융상품 선택하는 요령, 방법 몇 가지 주의할 점들 자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2월 7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가 이름을 바꾸셨어요. 성주원 기자로 개명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주원 기자로 불러드리죠. 네. 성주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성주원입니다.
요즘 개명 신청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개명해달라고 네.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두 달 후에 정도? 예,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문처럼 결정문이 집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뭐 허가한다.
아, 그렇게
예, 날라옵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줬는데 요즘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다 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혹시나 뭐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그런... 전과자가 그 사실을 어떤 은폐하거나 숨기기 위해서 개명을 하는 아니면... 경우는 이제 좀 거절당할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덕분에 또 요즘 개명 신청 절차나 이런 것들도 알았네요.
네.
다음 주 토요일 16일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르는군요. 얼마로 올라요?
네. 오는 16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르는데요. 일반 시간대의 기본 요금은 800원이 올라서 3,800원이 되고요. 심야 할증 시간의 요금은 4,600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16일 오전 4시부터 적용이 되고요.
800원 오르고 심야에는 1,000원 오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본 요금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기본 요금 이후에 요금이 100원씩 올라가는 그것도 거리당 또 시간당 요금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것도 거리가 조금 더 짧아지고요. 거리 기준이.
그렇겠죠.
그다음에 시간 기준도 좀 더 짧아져서 그 이후에 기본요금 이후에 올라가는 그 속도도 조금 이전보다는 좀 빠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예.
심야 할증 시간은 그대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예.
뭐 일반 택시뿐만 아니라 대형 택시나 모범 택시 기본 요금도 역시 오르게 됩니다.
이거 하려면 또 택시 안에 들어있는 미터기도 다 조정해야 될 텐데
네.
이게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네.
조정 안 된 택시 탈 때는 또 뒤에 요금 조견표라고 하나요? 7,200원 나오셨으면 나중에 이 오른 요금으로 하면 또 얼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그 요금으로 내면 되겠죠.
네. 미터기는 뭐 함부로 뭐 기사님들이 조작할 수가 만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택시가 이거를 미터기를 다 조정 손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조정이 된 택시는 다행히도 딱 그 미터기 요금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예.
그것이 안 된 택시는 그 차 안에 부착된 요금표를 가지고 택시비 변경된 택시비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한 열흘 정도 택시 열심히 타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격.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은행 대출 중에 가계 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늘기는 느는데 별로 안 는다는 거고 이건
그렇습니다.
당연히 대출 규제가 강하니까
예.
당연한 얘기 같은데 정기 예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5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1월 말 기준 가계 대출 잔액을 보니까 1월 말에 570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한 달 사이에 1조 원이 늘어난 건데 예. 이 증가폭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그 전월과 비교하면은 그 전월에는 한 4조 원이
보통
늘었었는데
한 4조 원씩 늘었어요. 네.
그런데 예. 1월 말에는 딱 보니까 1조 원이 늘었더라.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로 증가폭이 확 줄어든 것이고
예.
반면에 은행 정기예금은 같은 기간에 7조 원이 늘었는데요. 이 수준도 상당히 많이 큰 이제 증가폭인 겁니다.
예.
이 가계들이 이제 정기예금을 많이 이제 그 가입하고 있다는 것인데 뭐 PB들 자산 관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요새 자산 시장 뭐 특히 부동산 시장이 대표적인 그 시장이 되겠죠.
예.
이런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뭐 좀 1년 이내의 단기 상품에 가입하고 뭐 상황을 지켜보려는 분위기가 많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진짜 실제로 그 투자자들의 성향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아니면 PB들이 그렇게 또 조언을 해줬을 수도 있죠.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
예.
일단 1년짜리 단기예금에 좀 가입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조언을 하신 부분이 많이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살펴보면 실제로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적금 같은 경우는 조금 오히려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 단기예금은 늘었지만
네.
뭐 2년, 3년 이렇게 되는 정기 적금은 조금 줄어든 그런 걸 보면 정말로 한 1년 정도는 올해 정도는 조금 내 자산을 어디다 투자할지 좀 관망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은행에서도 예금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이라서 예금 금리를 좀 높여서
네.
정기 예금 특판입니다 하는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대출이 많이 안 늘어나는데 예금은 왜 굳이 많이 받아야 돼요? 은행 입장에서 요즘 왜 그래요?
이게 이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이제 늘리지 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 이제 어떤 기준으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네.
예대율이라는 것은 대출금과 예적금의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대율이 100% 이하라면 대출금보다 예수율이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단 금융당국은 그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추라는 방침인데 앞으로는 여기에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더 높이고 기업대출의 가중치를 더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대율이 100% 이하라고 할지라도
예.
그 은행들은 앞으로 더욱더 가계대출의 그 비중을 더 낮춰야 되는 왜냐하면 가중치가 높아지니까요.
예.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뭐 대출을 그렇다고 은행이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금 장기로 가계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빨리 뭐 갚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예금을 늘려서 예대율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뭐 PB분들도 그런 식의 조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은행들이 정기예금에 금리를 좀 높이는 부분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들을 좀 높이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장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결정할 때가 왔어요.
예.
배당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주주였던 분들에게는 주는 거니까
예.
이미 배당 받으실 분들 출석분은 다 결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배당을 얼마 줄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네.
실제로 그 배당금 들어오는 건 봄이 돼봐야 되죠. 한 두세 달, 한 4월쯤 돼야 들어오는 것
예,
같던데요.
예. 네.
배당이 지난해보다는 꽤 늘어나는 분위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올해 배당 계획을 조금씩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공시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그 연간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주가 대비해서 한 주당 배당금의 비율을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이 한 2.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 원짜리 주식 갖고 있었으면 한 250원 정도 배당 받게 되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1년 전보다는 0.6%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준이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 수익률이 2.5%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만 해서요. 주가에 따른 시세 차익 을 제외하고
예.
배당 수익률만 2.5%라는 것은 내가 이거를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아갈
예.
수 있다라는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이익 가운데 그 전체 배당금 총액으로 얼마를 그럼 지불했느냐를 보는 게 배당 성향인데
예.
배당 성향이 평균 한 30% 정도였거든요. 이 부분도 전년보다는 한 1%포인트 정도 높아졌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100원 벌면 한 30원 정도는 주주들에게 매년 돌려준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지표인 것이죠.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배당 성향은 높아지겠죠.
네.
그 말은 기업들이 돈 벌어봐야 어디 투자할 데도 별로 없고 그냥 주주들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들 돌려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은 꽤 낮은 걸로 나오는데.
네.
근데 이게 그렇다고 배당 이렇게 많이 해주면 그 말은 다른 데 투자할 데 없습니다, 주주님. 네. 이런 얘기니까.
예.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닐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예.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이제 투자할 여력이 좀 적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그렇기도 하고.
근데 기업이 예. 투자를 해서 성장을 하면 또 주주한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배당이 너무 많다고 하면 당장은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가 좀 성장이 더딜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택의 문제로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국은 이제 승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꼭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만도 아니고 꼭 안 네. 좋은 것만도 아니고
네.
배당 안 하는 기업들이 투자할 곳이 많아서 그래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또 가끔씩은 대주주들이
네.
회사에다 돈 남겨놓으면 내가 다 빼먹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느냐
예.
이래서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섞여 있어서
그렇죠.
예.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조성진 씨가 주유소에서 리터당 50원 할인해주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 쓰고 나서 가만히 영수증을 보니까 나는 경유를 넣었는데 휘발유로 계산해서 할인을 해주더라. 이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예, 아주 꼼꼼하신 분이십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리터당 50원, 리터당 100원 이렇게 할인해주는 신용카드가 있죠. 이런 신용카드들은 내가 휘발유를 넣건 경유를 넣건 보일러유를 사가건 무조건 휘발유 기준으로 할인을 해주거나 포인트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5만 원어치 기름을 넣어도 휘발유는 예를 들면 뭐 34리터가 들어가고 경유 5만 원어치는 뭐 예를 들면 한 40리터 들어간다고 하면 경유 40리터 넣었으면 40리터 곱하기 100 해서 4천 원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유를 그렇게 넣었어도 휘발유 34리터 넣은 걸로 계산해서 34리터 곱하기 100원 해가지고 3,400원만 깎아줍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 회사가 내가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경유차입니다라고 알려주더라도 이 정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회사는 내가 주유소에서 10만 원어치 긁었구나 이것만 알지 내가 휘발유를 넣었는지 경유를 넣었는지는 모르거든요. 주유소에서 손님한테 주는 영수증에는 경유 몇 리터 이렇게 찍히지만 주유소가 신용카드에 보내는 정보에는 그냥 카드로 10만 원 이렇게만 갑니다. 우리가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카드 긁으면 그냥 음식값 3만 원 이렇게만 신용카드 회사로 가지 뭐 짜장면 곱빼기에 짬뽕 하나 뭐 군만두는 서비스로 드렸어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안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주유소에서 카드로 긁어도 신용카드 회사는 이게 지금 휘발유를 긁은 건지 경유를 긁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휘발유 기준으로 할인해준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또 그래야 휘발유가 회사가 주는 신용카드 회사가 주는 할인 폭이 제일 적겠죠. 제일 비싼 기름 넣은 걸로 해야 가장 적은 리터 수가 계산될 테니까요. 그래서 신용카드 안내장이나 팜플렛 자세히 보시면 리터당 100원 할인 이렇게 해놓고 괄호 열고 휘발유 기준 이렇게 넣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경유를 넣은 차들도 휘발유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할인을 해줍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경제 꽉 잡고 계신가요?
다음은 저희와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해지실 시간입니다. 9시 5분부터는 여성시대!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아이들이 세뱃돈 생기면 상당수의 아이들이 그렇다는군요. 그냥 다시 부모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엔 또 순순히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기도 하고 또 이럴 때 부모와 아이가 같이 돼지 저금통에 저축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또 부모들 중에는 자녀 명의의 통장을 좀 만들어줘야 되나 어떤 금융상품이 좋은가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에게 그 질문 좀 던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입금하면 될 텐데
네.
뭐 괜찮은 통장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어른들 월급통장처럼 아이들 명의로 해주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정답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자가 적죠. 이게 목적에 맞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래도 수시 입출금 통장이 필요하다. 예. 세뱃돈 아이돈이지만은 이걸로 뭐 학용품도 사야 되고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통장을 만들어주는 게 맞고 뭐 CMA나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그런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묵혀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정기예금이나 이런 비슷한 금융상품들 또 아니면 매달 그래도 용돈과 세뱃돈을 포함해가지고 꾸준하게 모아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적금 같은 상품들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도에 맞게 일단은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중에 이자가 제일 높은지 주용이 높은 거 뭐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 이걸 고르시면 되는데
당장 안 뛸 거면 그럼 정기예금 또는 그렇죠. 매달 조금씩 넣을 계획도 있으면 정기적금
네.
그게 아니면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CMA
네, 뭐 그런 통장들 아니면 뭐 수익률을 더 원금 손실을 감소하고라도 기대하고 싶다면 펀드 이런 것들도 괜찮지만 어쨌든지 간에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공통적으로 만들어야 될 통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바우처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예.
아이들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면 무조건 만 원을 한번 넣어주는 이 통장들이 있습니다.
요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면 그냥 만 원을 한번 주는 거예요?
네. 그냥 공짜로 줍니다.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 홈페이지 통해가지고 금융바우처, 어린이 금융바우처 번호를 발급받고 은행에 가서 그 적금을 가입하면 일단 그냥 만 원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그 보건복지협회?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네, 요 협회에서 주고, 그다음에 요거 말고도 저 신한은행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초록우단 어린이 재단이라고,
예.
여기서 이제 협약이 돼가지고 요것도 이제 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은 둘 중에 한 군데만 되고,
네.
이거와 별개로 신한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요걸 둘 다 하면은 이제 각각 만 원씩 해가지고 총 2만 원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우리은행 기업은행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네.
신한은행은 1년 늦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어린 아이만 되네요.
예.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못 받네요. 아이가 들어갔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갔어도 계산 잘해봐야 되고
네. 예. 해당되시면 꼭 받으셔야 되고 예. 요즘에 아동수당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월급 통장을 그 은행에다가 주거래 은행으로 등록을 하면 여기에 우대금리 좀 더 주는 것처럼 이 아동수당 받는 통장을 지정을 해놓고 이걸로 이제 적금을 가입하면 요즘에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1금융권뿐만 아니라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신협, 뭐 수협 이런 곳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요거는 집 주변에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은행 중에 제일 비싼 게 뭐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1% 정도 차이 해봐야 10만 원짜리 적금이면 1년 이자가 세후 5,5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괜히 버스 타고 가시지 마시고 이거 보니까 인터넷에 무슨 재테크 카페 이런 데서 휴가 내가지고 버스 타고 어디 갔다 오셨다 이런 걸 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게 납입금에 한도가 있어가지고 10만 원 정도나 뭐 20만 원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면 그냥 가까운 곳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통장 만들 때 아이 네. 이름으로 하느냐 부모 이름으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아이 이름으로 뭔가 해주고 싶으셔서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꽤 번거롭습니다. 이게 준비하셔야 될 서류가 자녀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뭐 부모님 신분증도 필요하고
네.
여기에 이제 거래용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판 도장?
그렇죠. 이제 예. 부모님이 본인이 거래하게 되면 서명으로 대신하지만 아이는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거래를 할 때 필요한 도장을 꼭 지참을 하셔야 두 번 걸음 안 하시고 이게 또 은행, 증권사, 보험사마다 필요 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예.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또 나중에 해지를 할 때는 좀 더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 가서 개설은 가능한데 해지할 때는 부모님 두 명이 다 가야 된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꼭 굳이 아이를 명의로 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뭐 부모님 명의로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하다.
네.
그래도 옛다 이거 네 이름으로 된 통장이다. 이거 네 돈인 거 맞지? 이렇게 알려주면
네.
아 엄마가 가져갔지만 아빠가 가져갔지만 내 돈 확실히 관리되고 있구나.
그 투명성은 있겠죠.
알겠어요. 즉 요즘에는 주택 청약 통장도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면서요?
네, 나이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한데
미리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괜히 통장 하나 만들어주느니
네.
주택 청약 통장으로 만들어주면 유리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저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장점이 예전에는 일반 적금보다는 금리가 높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금리를 보면 1년에서 2년 사이는 연 1.5%, 2년이 넘어가면 2년 이상부터는 1.8% 금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안 좋다?
네. 그리고 뭐 저축은행에서는 훨씬 높은 금리 저축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예.
이게 유일한 장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진 거고 단점을 보자면 이제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죠. 중도에 인출도 불가능해서 여기에 있는 돈이 필요하다.
네.
아이가 무슨 뭐 대학교 갈 때 등록금으로 할 거 여기다 모아놨다 하면
아예 깨야 되니까.
깨야 되고요. 또 그 청약 자격에 조금 유리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미리 가입할 필요도 없는 게 이
네.
기간 횟수를 인정받는 거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24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입해봐야 17살 때부터 가입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치밖에 안 해준다?
네. 그러니까 미리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알겠어요. 보입니다.
그래도 2년치가 어디냐 싶기도 하고.
그러면 17살 때부터.
근데 17살 때는요. 그거 가입시켜줄 정신이 없어요.
네.
이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아이라서 다른 네. 신경 써줄 여력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어린이 펀드 이런 거 있던데.
네.
어린이 펀드는 뭐예요? 이건 좋아요?
아, 요것도 일반 펀드를 가입시켜준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펀드라고 해가지고 무슨 어린이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것들도 아니고요. 일반 펀드와 똑같이 동일한 대상, 동일한 유형에 투자를 하는데.
이름만 어린이 펀드?
네. 뭐 이름에 진짜 그렇게 우리 아이 뭐 어떻게 돈 불려주기 뭐 이런 식으로 펀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
내용을 보면 실제 일반 펀드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수익률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시 당시에는 뭐 금융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연수 기회를 준다 해가지고 모집은 했었는데
네.
그게 지금은 다 시들해졌고 거의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하니까 설정의 규모도 작고
예.
수익률도 일반 인덱스 펀드와 비교해서 보통 이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한 37개 정도 펀드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인덱스 펀드보다 못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를 가입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린이 명의라고 해가지고 굳이 어린이용 펀드가 아니라 그냥
네.
일반 펀드 중에서 가입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여기
다양하죠.
뭐 항상 최근 수익률을 보면 어린이 펀드만 망한 게 아니라
그렇죠. 다 안 좋습니다.
다들 문제라서
네.
특별히 또 어린이 펀드만 나쁜 거라고 보기도 좀 모호하긴 해요.
네.
혹시라도 자녀 명의에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네.
이거 뭐 증여세나 이런 고민거리는 안 생깁니까?
아, 원칙적으로는 만 원을 한 장 주더라도 사실은 이제 무상증여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게 맞는데요.
예.
그래도 사회통념상 뭐 세뱃돈이나 용돈 같은 수준까지 국세청에서 그렇게 세금을 내세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법에 용돈이나 세뱃돈은 세금 안 걷겠습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얼마를 주든지까지는 어쨌든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고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지만 요 정도까지는 면제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증여 공제라는 한도는 있죠.
예.
그 증여 공제라는 게 이제 미성년자 받는 사람 기준에서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예.
그리고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인데 요건 이제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기준이니까. 2천만 원이 한다면 아빠한테 2천만 원, 엄마한테 2천만 원, 삼촌한테 2천만 원, 할아버지한테 2천만 원 이건 안 된다는
안
거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받을 수 있는 건 2천만 원.
네.
그 외에 친족 간에는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이 이게 주머니거든요.
예.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자면 뭐 세뱃돈으로 모아두는 것 치고는 증여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되죠.
혹시 이런 고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증여세 고민은 별로 안 해서 뭐
예.
모아놨는데. 모아놨던 거를 주식을 샀는데 그게 막 10배가 불어나면
그렇죠.
행복한 고민이긴 합니다만 이러면 이 한도를 넘어설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증여세는 안 내더라도 적은 돈이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나중에 뭐 1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10배가 불어나서 1000만 원이 됐거나 뭐 1억이 됐다거나 100배가 불어나서
그 신고를 안 해놨으면 이거 그냥 부모님이
네.
애들 명의로 본인 돈 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애들 돈 아닙니다.
네. 돈 어디서 났어요?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는데 그럴 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조금의 소액이라도 미리 신고를 해놓고 자녀 명의로
알겠습니다.
펀드나 뭐 주식을 사두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불어나든지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불어날 걱정을 하죠. 아무튼
예.
또 하나 어떤 팁을 좀 팁이 좀 있다면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사실 좀 심어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네, 일단 세뱃돈은 고마운 돈이죠. 그래서
예.
이제 주신 분들의 이름 이제 입금을 시킬 때 그 입금자 명을 무슨 뭐 고모부 아니면 고모 이렇게 입금자 명을 입력해 주시는 것 좋고 펀드 가입할 때도 펀드를 이제 부모님이 먼저 공부는 하실 필요는 있어요. 아이한테
예.
수익률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것도 교육을 시켜주면 학습이 굉장히 빠르니까요.
예.
부모님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학습용 펀드는 좀 많이 내리는 펀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굳이 네, 그런 거 공부는 이제 부모님이 좀 먼저 하셔서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저는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